한국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양화진은 그 원래 지명 이름인데요. 거기가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돼요. 양화진을 양화진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화진을 양화진 외국인 묘소라고 불러요. 내지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소 이렇게 부르거든요. 거기에는 한 400여 명의 성도들이 묻혀 있는데 벌써 시작된 연도가 189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100년이 훌쩍 뛰어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묻힌 사람이 1890년에 갔던 그 의료 선교사가 이제 순교한 이후에 그곳에 묻히게 돼요. 양화진에. 근데 그 사람이 묻힌 이후부터 그 지역을 아예 그런 선교사들을 묻는 장소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게 커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많이 묻어서 벌써 400명이 넘는 사람이 묻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선교사라고 타이틀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의 가족과 다해서 145명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고 한국에 만약에 들리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가보실 만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가 어떤 성지이기 때문에 뭐 성지 순례를 가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지는 없죠, 우리에겐. 거기는 이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떠나갔던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을 마감하고 주님의 곁에 있으면서 그의 육신의 그 자취를 남겨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이렇게 가서 거닐게 되면 이 한국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걸음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생각해보게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만 들어도 그런 생각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있잖아요. 이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한국에 가신 분들은 평범한 분들이 가시지 않고요. 대부분 프로페셔널,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분들이 가셨어요. 저는 프로페셔널이 뭐 특별히 대단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여기에서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충분히 자기의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거를 다 거부하고 그것도 척박한 땅이고 지금 당시에 이제 일본 하고 이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한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택해 가지고 한국으로 갔다는 것은 참으로 귀감이 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삶이 참 귀하고 아름답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면 이구동성으로 아, 정말 훌륭해요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이나 그들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떠난다고 할 때 어떤 선교사들은 자기의 가족을 다 데리고 갔죠. 그래서 2대, 3대에 걸쳐서 그곳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사시는 분도 계세요, 한국에. 정말 훌륭하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들을 내보내는 입장에서의 식구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떨까요? 뭐 믿음의 사람들이야 박수를 쳐주겠죠. 훌륭하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보통 보편적으로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혀를 내두르면서 말하기를 이것처럼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 있느냐. 네가 그거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느냐. 너의 라이프를 여기까지 그렇게 준비한 거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평가하다 보면 그들 삶은 사실은 상당히 어리석은 삶이에요. 대단해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한테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삶은 없어요. 뭐 가려면은 뭐 유럽으로 간다거나 좀 살만한 곳으로 아니면 좀 평화로운 나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런 척박한 한국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 순교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냥 보편적인 생각에서 볼 때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살 자격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적어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들이 바라볼 때 복되다 하는 건 뭡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높은 샐러리를 받으며 자녀들과 부모와 모든 관계에서 평안하며 행복이 넘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놓고 우리는 복받았다고 말하지 않나요?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여기 보는 그런 선교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왠지 좀 석연치 않단 말이에요. 그들을 평가하는 게. 그리고 억지같이 보여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막 그냥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선교사의 라이프, 그들의 삶은 사실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가죠. 편안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구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야기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아니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복된 삶 아니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건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이건 관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포함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 나아가면 첫 번째 부분은 이런 배경이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를 보여줬어요. 사탄이 함께하지 못하는 악의 세력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통치만이 안전하게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던 한 여인이 이렇게 음성을 높여서 가로대라고 그 27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이건 누구를 말할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마리아를 말하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0절 어간에 보시면 이 마리아가 그 잉태 소식을 듣고요. 천사로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한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을 누구에게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마리아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저 말의 의미를 자꾸 되짚어보다 보면 우리는 이상한 비교를 해보게 돼요. 마치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의 그 위상을 높이는 것이 있는데 마리아 신학이 존재할 정도로 발전됐어요, 벌써.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마리아라는 분이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특별하였기 때문에 택함 받았고 그래서 그는 특별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예수님 여기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벤테이고 예수님에게 젖을 먹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은혜라는 것 말고 자꾸 이상한 조건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라는 그분의 공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금방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남자가 4명 적어도 여자가 2명 이상 있었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동생들이에요, 전부. 그런데 그분들하고 예수님이 자라난 시간을 따져보세요. 적어도 10년, 아무리 안 돼도 10년, 15년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같이 왔던 동생이 있다면 뭐 20년도 넘을 거 아니에요, 훨씬. 그런 동생들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하고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가 대두된다면 말이에요. 마리아만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그들은 명함도 못 내밀죠. 식구들에 비하면. 식구들은 지금 오랜 기간 같이 자라왔어요. 예수님하고. 그런 거에 볼 때 만약에 공로와 어떤 메리트하고 예수님하고 관계, 그 풍성함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단점까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섭섭한 분들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자기 라이프를 다 버려버렸어요. 아예. 가족을 다 버리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러나 일단 당시에 어떤 독립운동과 연관을 지어보면은 그냥 이해할 만해요. 한국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들이 따라오고 있는 예수님의 식구들과 자기를 비교한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관계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성.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수십 년을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자기 라이프를 헌신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유 나는 저 한 열 번째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밀어놓고 싶을까요? 물론 그런 비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비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말이에요. 나도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계속 발전시키다 보면 이상한 논리가 나와요. 순교한 분들과 순교하지 않은 분들, 양화진 묘역에 묻혀있는 분들과 미국에서 편안하게 목회하다 돌아가신 목사님들, 이런 이상한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복받을까?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런 비교는. 그런 비교를 우리가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그런 비교를 못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있습니까를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있잖아, 이 문제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잘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28절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한 이 말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에게 젖을 먹인 마리아만 복이 있는,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하는 저 공로를 바탕으로 한 저 그림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을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영어를 보셨으면 좀 영어는 좀 길게 표현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하니까 이게 좀 금방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내용이 되는데 사실은 듣는다는 부분하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지키는 부분하고 두 가지 동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게 돼요. 좀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듣고 지킨다는 것이 복으로 이어지는 어떤 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듣고 지키니까 복으로 가는.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냐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있는 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만큼 지켰는데요.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 지켰는데요.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비교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의 말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없고 특별한 인간관계, 특별히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들이 복의 대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교의식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가 또 하나의 비교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아까 27절에 그 저 여인이 말한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을 자주 썼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메시아가 태어나신 시간과 메시아가 탄생하신 태와 그리고 그를 보는 세대와 그를 보는 눈이 복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누가 쓰는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선민의식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국 사람은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죠. 그 역사 속에 메시아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자기 역사 속에.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아무도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복되다 이거예요. 다 제끼는 거죠. 누가 감히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요? 누가 들어봤어요? 그 시간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그 태어나신 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그 성경을 통해 알지만 우리는 몰랐던 이야기죠. 그 역사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 우리하고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그를 보는 세대와 그를 보는 눈이 복되다. 이런 표현은 우리하고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다 포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복 받으시려고 합니까? 다 포기하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랍비들의 그러한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그런 선민의식을 먼저 버려버리고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데 그 모아진 관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내지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쓰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복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복을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라고 한다면 넌센스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이 왜 기록됐냐면 왜 하나님 그걸 기록했냐 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다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내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 목적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금방 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새로운 복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전혀 거리낌이 없을 거예요. 겨우 그거밖에 없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뭐 육신이 잘 되고 강건하는 거, 뭐 세상에서 복받는 거, 출세하는 거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물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두 가지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했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고 첫째로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 역사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다라고 성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그를 택했다라고 쓰고 있죠. 그가 무엇 때문에 택했는지도 모르고 아무 조건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구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방종하기 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처럼 살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구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걸음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누구를 요청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해왔던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놓게 되신 거죠. 바로 그런 역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동시에 그러므로 지키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워졌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걸음에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건 잘하지 못하건 바로 그 부분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게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을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지키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저 복이라는 게 과연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복이라면 it's okay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것이 구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변화와 생각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복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복된 사람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가족관계나 혈연, 지연, 학연 여러 가지로 묶여있고 이해관계로 묶여 있어서 그걸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많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 뿔뿔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태어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은혜가 필요한 존재지 우리 스스로 무엇을 발버둥치고 가봐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근거 위에 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면 저 위에서처럼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더 복을 받겠지 라고 하면서 나아가면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잘못하다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시냐.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가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결국 따져보니까 내가 너무 착한 거야.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어. 스스로 발견하고 나를 평가하기 시작해. 아 역시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하고 달랐구나를 혼자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저 여인의 말하고 있는 저 선민의식을 담고 있는 저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걸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야. 네 말도 일리는 있지만 왜냐하면 마리아의 그런 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 백성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진 사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다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말고 무엇이 있겠냐는 겁니다. 정말 그거보다 복된 삶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나가는 삶,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는 막 질문을 던져요. 꼭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난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내가 과연 이것을 택하면 나는 힘들 것인데 라고 하면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좀 연장되잖아요? 연장되다 보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나가는 데까지 나가죠.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가 저기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안에 소중한 것이 있을 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좀 놔두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이에요. 뭔가 좀 주고 싶잖아요. 꺼내주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고. 근데 그때 나누어줄 때 돌이 들어있는 밥을 주고 싶어요? 돌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고 이빨이나 다 부러져라 이렇게 줍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뭐 선교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 저 능력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과연 무엇이 내가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들은 주님을 나누고 보여주는 삶을 굉장히 감추려고 해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꾸 그건 타협하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교사야? 내가 목사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것을 거기에서 내가 손해보고 나눠야 되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어떤 사람이건 관계없이 만약에 저 복음의 가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것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어떻게 꺼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건 관계없이 내가 훈련을 받았건 아니건 내가 직분이 있건 없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저기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그런 사람들은 삶에서 주님을 나눕니다. 향기가 드러나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데 발버둥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 삶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누가 이야기하면은 막 사람이 마음을 다 열고 예수님 믿고 아,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막 결정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전도왕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전도왕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왕 중에 실망스러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도는 잘하거든요. 근데 삶이 엉망이에요. 그분 때문에 교회 왔다가 다 나가요. 왜냐하면 그 라이프, 그 삶, 그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 이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반대로요. 말을 잘 못해요. 굉장히 막 창피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샤이하고 이래요. 그러나 나 주님을 사랑해. 뜨겁게. 만약에 그분이요. 비록 복음을 막 입을 열어 전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이 막 삶에서 배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손가락질 합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서 뭐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 사랑이 저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말을 좀 못할 수도 있어요. 행동을 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런 부족한 것들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 지켜나가는 걸음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뒤로 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 그걸 기도해야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 하나님 백성들, 제가 훌륭하다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분들의 삶은 결코 그분들의 삶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도 거기에 빗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 내 삶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좀 심각하게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질문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우리 안에서 깊이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묵상되어지기를 원해요. 저는 그러한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요. 진짜 복된 그리스도인. 무엇을 많이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주여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알고 있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겸허하게 구하는 바로 그러한 겸손한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이 정말 two thumbs up, 두 개를 올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뻐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시죠. 팔복이라고 불러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복에 관련된 말씀. 근데 거기에서 그 말씀의 핵심은요. 자기 라이프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여덟 가지로 측면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여덟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놓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정의를 해주셨어요. 산상보원에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은 그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나가는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의지된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혼자 라이프를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요청하며 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걸음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삶은 대단하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은 직분이 있건 없건 부족합니다라고 단정 짓고 싶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선민사상을 배격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강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분이 강하시고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나가시고 계시며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맡기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혹시 잘 쓰고 있는 표현 중에 복된 삶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그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과 믿는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양화진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존귀하다라고 박수를 쳐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범한, 그냥 나의 삶 하나만 대충 추려가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을래라고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붙잡고 갈래라고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고백이 될까요? 저는 반드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날 여기 세워놨기 때문에 나의 삶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난 주님 붙잡고 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에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이 약속대로 그가 복되다라고 한 저 말씀 그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진짜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여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걷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굉장히 기쁨 가운데 만나겠죠. 즐거움 가운데. 근데 그 만남을 우리가 기대하고 갈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은 다니엘의 기도였죠. 기도. 그가 사자굴 앞에 섰을 때 했던 유일한 행동은 기도였다는 거.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삶에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여져서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여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좌청용 우백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성도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평가들은 우리의 생각들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 앞에서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로잡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지고 그것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나누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이 삶은 어떤 의미에서 참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단련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힘있게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